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내용 전반부를 보면 주님께서 심문을 당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지금 보는 후반부를 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모습과 전반부에 나왔던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이 모든 점에서 대조를 이루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심문당하시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또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주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든 점에서 대조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도 심문했던 내용이 세 번, 지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세 번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세 번에 걸친 내용은 처음에는 장소, 두 번째는 질문과 대답 이런 내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부인이 69절과 70절이에요. 69절에 보시면 장소가 나오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집의 구조를 보면 뭐 모든 일반적인 집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큰 집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일단 문으로 들어오면 문으로 들어오자마자 이제 바깥들이 있고요. 바깥들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쪽들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거고 베드로는 지금 바깥들에 이제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 멀리서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저 안쪽에 베드로는 바깥쪽에 이렇게 따로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질문을 한 사람이 와서 합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모든 점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신 것과 다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심문 받으실 때에는 당시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심문하죠. 그런데 지금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다못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남자도 아니고 한 여종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종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젊은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하튼 힘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분에겐 미안하지만 하찮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아무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무언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던 여종이 이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이때 보면 뭐 네가 반역을 했다 아니면 너는 죽을 죄를 졌다 너도 감옥에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도 예수랑 함께 있었네 이렇게만 쉽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여러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미워하는 마음으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발버둥을 쳤다면 말 그대로 신문을 하고 추궁을 하는 거죠. 반면 지금은 그냥 뭐 거짓 증인들 뭐 거짓 증언하는 거 이런 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냥 슥 지나가는 말로 그냥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받았던 정도만 놓고 보면 내용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예수님이 받은 신문과는 한참 수준 차이가 납니다. 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을 하죠. 그래서 나는 아니야. 네가 뭐 착각했나 보네. 이렇게 하고서는 부인을 하는 이게 첫 번째 베드로를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71절에 보면 장소가 바뀌어요. 71절에 보면 안문까지 나아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문은 이제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친구가 이제 나가는 거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문으로 들어왔잖아요. 문으로 들어와서 바깥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등 돌리고 이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 안쪽에 계신데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문 쪽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문 앞에까지 이제 왔어요. 장소가 이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다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이랑 조금 다르죠. 앞에 있던 첫 번째 부인 때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은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이제 등 돌리고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여종이 다른 여종이 베드로 등판 뒤쪽에서 자기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더 상황이 좀 심해졌다, 심각해졌다 볼 수도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떼고지로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역시 이번에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저 한 여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무슨 증거를 들이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보면 이번에도 어떻게 했는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두 번째로 부인을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앉아있는데서 등 돌리고 문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등판 뒤에서 뭔가 얘기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을 했겠습니까? 막 뛰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소리 들리니까 아마 뒤돌아섰겠죠. 아마 몸을 다 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개만 뒤로 약간 젖힌 다음에 에헤 이 사람아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가 이 자기에게 넌 예수랑 같이 있었지 말했던 이 사람을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이 73절부터 74절까지 나오는데 73절에 보시면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예수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어떠하냐면 베드로가 문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뒤쪽에서 이 두 번째 부인할 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건 뭐냐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랑 비슷해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마 그 당시에도 사투리나 억양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죠.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여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북부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남부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서울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 말투 들어보니까 함경도 스타일인데 함경도 스타일, 함경도 사투리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 나는 그런 일 없어 부인할 때 사투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저 자식 갈릴리 사람이네. 그럼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 같이 따라다니던 놈일 것 같아. 이런 거죠. 요즘은 뭐 북한 사투리를 들을 일 별로 없으니까 남쪽에서 경상도 사투리인지 전라도 사투리인지 이제 보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74절에 보면 이번엔 베드로가 격렬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나. 그래서 저주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저주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가 말한 게 거짓말이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맹세하는 저주를 걸어서 맹세하는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난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세 번에 걸친 부인하는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신문과 추궁을 당하셨고 지금 이 후반부 뒷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닭이 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이 굉장히 무거운 장면인데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그 이후에 평생 살면서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났다 그래요.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서 회개했다. 이게 전해지는 그냥 전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닭이 울 때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평생 살면서 닭고기를 먹었겠느냐 막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여하튼 닭이 울 때마다 이 생각을 아마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폭행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느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안문 쪽으로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은 안뜰에 있잖아요. 바깥뜰에 베드로가 있다가 문 쪽으로 나왔다가 부인을 세 번이나 한 다음에 밖으로 완전히 나와요. 밖으로 완전히 나온 다음에 심히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했던 행동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일단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조금 일찍 생각했어야 됩니다. 조금 일찍 생각을 했으면 어땠을까? 변화가 있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있었을라나 없었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나 다른 여러 제자들은 부정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그대로 다 전개가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자, 아무도 예수님 안 팔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팔아넘긴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아무도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아직 성취가 안 된 예수님 말씀 딱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야 여지껏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다 그대로 됐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다는 그것만 이제 남아있는데 내가 이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조금 대비를 했을까? 대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이것이 회개도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회개라고 보고 어떤 분은 회개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대조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예수를 팔아넘긴 다음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가룟유다가 자기가 받았던 돈들을 다시 대제사장에게 돌려주고 나중에는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가룟유다 행동보다는 좀 더 나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회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가 23번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어떻게 하죠? 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가다가 뒤 돌아서서 내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다. 어쩔걸 어떻게 할 건데? 나 배신자다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됐다면 그러면 예수님께로 가야죠.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거나 고난에 동참하는 행동은 한 가지도 안 합니다. 이게 아주 이게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저 무슨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걸 다 갖다가 탕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짤까마니 두 개를 이제 짊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붙잡습니다. 아빠 나 그거 팔아서 중학교 등록금 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가서 도박하면 나 학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뿌리치면서 나 또 내가 가서 돈 따와서 너 학교 보내줄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가면서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니면 시원했을까요? 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울면서도 도박하러 갑니다. 그럼 그게 회개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걸 회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이들에게 야, 너 좋은 데 써라 하고 용돈을 줬더니 애가 엄마 내가 좋은데 써야 되는데, PC방 가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난 가고 싶어. 그러면서 울면서 PC방을 가요. 그럼 그게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가려누다가 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이걸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물론,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순교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온전한 회개를 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본문 말씀과 관련된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만난 상황은 모든 점에서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다만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난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만났고 베드로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사소해 보이는 그렇지만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성도들은 다 평안하기만 한가? 아닙니다. 좀 수준이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처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음 같으면 십자가는 어차피 예수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십자가 매달려 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만 나오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반복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6개의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향유옥합을 드리는 사건, 그다음에 성찬식을 행하시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는 것, 지금 가야바에게서 재판받는 것,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것,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장면까지 보면 예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항상 같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실 거고 그것만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사건 장면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항상 기록해 놨습니다. 왜 기록해 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십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각각의 장면들마다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보면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구원하는 건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아니지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조금씩이라도 고난을 당하거나 조금씩이라도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이게 이런 부분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에서도 잘 감당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질문들을 들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준비하셨고, 베드로는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믿음의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리저리 갈팡질팡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잘 감당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고 사도로 사역할 때에는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누가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떠민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베드로가 살게 됩니다. 지금의 모습과 나중의 모습의 차이는 그거 하나입니다.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좌로우로 치우치거나, 휘청휘청거리거나, 갈팡질팡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흔들림 없는 든든한 바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도 누군가가 배교자가 되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닐까,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많이 거세게 몰아오는데 몰아쳐오는데 우리들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소한 질문도 받지 않고 그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그닥 크지도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낙담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가질 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든든한 믿음을, 흔들림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건 어떠한 고난을 만나건 흔들림 없이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앞으로 주께서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건 잘 준비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넉넉하게 이김으로 주님 앞에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